때론 일상의 분주함보다 일상의 평안함이 하나님과 저를 멀리하게 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쉬는 날들을 보내면서 저의 기도의 시간들이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무뎌진 것도 있음을 저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함께 모여 이 시간 다시 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감각을 새롭게 깨우는 시간이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잊혀진 상태로 일상들이 흘러갔다면 다시 한번 주님이 기억되게 하시고, 주님을 기억했으나 주님의 눈으로 내 삶을 바라보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주님의 시선으로 내 삶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삶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으나 내가 걷지 못했다면 하나님께 주시는 힘으로 다시 한번 걸을 수 있는 그 시간 될 수 있도록 시간 함께 하여주옵소서. 가스란 마음 가운데 필요한 그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잊고 있었던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저희가 느끼고 누리고 깨닫는 시간 되길 소원하오니, 주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도전하셔서 주님을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하는 말씀은 계시록 4장입니다. 계시록 4장. 계시록 4장 1절로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 1절 읽습니다. 이후로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르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난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의 감동이 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에 불리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장로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 위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그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으니 하나님의 일곱 명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간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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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도 오실 이르시다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입사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이지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요한계시록 4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전망이라는 단어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전망이라는 걸 합니다. 그리고 그 전망이 우리 삶 가운데 큰 영향을 미치죠. 사업을 시작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게 아, 잘 될 거다라는 확신, 전망이 있으면, 아, 이건 잘 되는 거라는 전망이 있으면 내가 오늘에 대한 태도가 어떻겠어요? 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다지 흔들리지 않겠죠. 이건 잘 될 거니까. 지금 이건 과정이니까. 결국 이게 내가 원하던 결과를 만들 거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내가 흔들릴 필요는 없어라는 태도가 딱 잡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가 사업을 시작하는 이게 안 될 거다라는 전망이 잡히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당장 뭐가 좀 되는 것 같아도 아 이걸 언제 정리해야 되지? 어떻게 정리해야 되지? 이대로 가다가 문제가 생길 텐데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오늘 현상, 상태보다 전망이 사실 더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게 될 거란 확신이 있으면요. 사업을 하는데 될 거란 확신이 있으면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지금 일어나는 어려움은 나중에 다 내가 얘기할 스토리에 지나지 않는데요. 그렇죠? 근데 안 될 거라면 오늘 당장 좀 돈이 벌린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러다가 큰일 날 텐데 그렇지 않아요? 관계도 마찬가지죠. 전망이란 게 있어요. 아, 이 관계가 정말 내 인생의 큰 선물이 될 거다라는 전망이 잡히면요. 지금 오늘 좀 관계가 투닥거리고 어렵고 상처받고 힘든 일이 있어도 이건 과정이에요. 그렇죠? 결국 내가 이 과정을 견디고 이 관정을 이겨서 아름다운 관계, 내 인생에 다시 포기할 수 없는 관계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아름다운 관계가 될 거라는 전망이 생기면, 잡히면, 명확하면. 근데 이 관계가 이게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을 거다라는 전망이 딱 잡히면 지금 좋을 것 같아도 계속 더 나빠질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끝까지 가서 헤어지느니 지금 헤어지는 게 더 낫지 않겠나라는 전망이 태도를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갖고 있는 전망이 현재 내 태도를 되게 결정해. 그러니까 전망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요? 이게 잘 될 일인데 내가 부정적으로 전망해요. 그럼 뭐가 날아가요? 기회가 날아가잖아요. 그렇죠? 이게 잘 될 거예요. 근데 내 전망이 부정적이야. 이거 이래서 되겠나? 이게 원래 힘든 과정이 좀 있는 건데 아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래버리면 내가 중간에 그걸 정리해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건 사업이건 그렇죠. 그럼 내 인생 기회가 날아가는 거죠. 그리고 아, 내 인생 왜 그러지? 왜 그러냐? 그때 그걸 정리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전망에 되게 큰 영향을 미쳐요. 나 안 될 거면 이게 안 되는 건데 이걸 될 거라고 전망을 해요. 이게 안 돼요. 이거 안 되는 이 관계는 안 되는 관계예요. 이 일은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내가 될 거라고 전망을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역량을 낭비하게 되죠. 그렇죠? 그 안 되는 것에 내 혼 정신과 집중과 시간과 열정을 다 쏟아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결국 안 되면 이들에 받는 타격이라는 건 굉장히 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망이 되게 중요해요. 무조건 좋은 전망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긍정적으로 전망하면 당장 기분 좋겠지만 나중에 크게 당해요. 무조건 부정적인 전망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부정적인 전망만 다 해서 모든 걸 부정적으로 전망하면 결국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하면 결국 그것도 낭비되죠. 시간이, 열정이, 에너지가 다 낭비되죠. 인생이. 그러니까 긍정적인 전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부정적인 전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대로 된 전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정말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그렇죠? 난 왜 이게 된다고 생각하냐. 난 이게 왜 안 된다고 생각하냐. 내가 전망을 정확하게 잡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태도를 정확하게 잡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왜 힘들어요? 전망이 왔다 갔다 하니까 힘들지. 어제는 이게 될 것 같았는데 이제 오늘은 안 될 것 같고 오늘은 안 될 것 같은데 내일은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에서 정리를 하려고 생각해 봤는데 아 이게 정리를 하면 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또 되고 그럼 해보자 라고 했는데 이게 되겠어? 라고 되고 이렇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되게 되죠. 그렇죠? 그거보다 조금 더 이것보다 조금 더 보완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하는 가장 큰 실수는 뭐예요? 플랜 B를 가동하는 거예요. 플랜 B. 이걸 해보고 안 되면 저걸 하자.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여기서 더 버텨야 되는데 안 버텨요. 플랜 B가 있는 사람은요 끝까지 안 갑니다. 조금 해보다가 조금 안 되는 것 같으면 물러나죠. 여러분 플랜 B를 하려면 애초에 B로 갔어야 돼요. A 하다가 B 하면요 B도 제대로 안 돼요 보통. 그렇잖아요. B 하나 보고 목숨 걸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거 하다 안 되면 저거 하지 뭐 이런 태도로 하면 그게 될까요? 안 돼요. 플랜 A, 플랜 B가 있다라고 하는 건 되게 심리적으로 자기를 위안하고 안정감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태도에 별로 더 안 좋게 된단 말이에요. 그냥 전망을 똑바로 하셔야 돼요. 어떻게 될까요? 그거 진짜 돼요? 되면 내가 목숨을 걸어야 되고 안 될 거면 지금 정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그냥 매번 치열하지 않게 전망을 세우고 그냥 이렇게 해보려고 이렇게 될 것 같아서요 하고 조금 하다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해보려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또 안 돼가 안 돼. 그렇게 되면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날아갑니까? 얼마나 영향들이 낭비되나요? 그냥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전망을 갖고 있는지, 이 전망이 맞는지, 그렇죠? 그래서 그 전망에 따라 자기 태도를 결정을 하셔야겠죠, 그렇죠? 그럼 목사님 뭐 연애를 하란 말이에요? 이 직장을 다니라고? 그건 난 모르지. 제가 항상 말, 저 목사예요, 목사. 목사. 뭐? 여기는 뭐가 아니에요? 여기는 인생 상담소도 아니고 저 타로전을 보는 것도 아니고 전 여러분들이 연애가 어떻게 될지도 알지 못하고 여러분 직업이 어떻게 될지도 알지 못하고 여러분 인생이 어디로 갈지를 알지 못합니다. 전 타로를 칠 줄 몰라요. 그건 내가 못하는 거고 무슨 얘기를 하자는 거겠어요? 제가 지금 여기서 영적 전망을 얘기하자는 거죠. 그렇죠? 영적 전망.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영적 전망을 갖고 있느냐도 되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영적 전망. 그러니까 내가 하나 신앙생활이라는 걸 해나가는 데 있어서 내가 갖고 있는 영적 내 건 아니지? 내 건가? 내 건가 보다. 미안해요. 난 뒤에 놓고 왔나 봐요. 내 거니? 이 시간에 누가 나한테 전화 그래? 그거 참 신기한 일이네. 스팸이겠죠? 그렇죠. 응? 뭐라고? 홍준표가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 시간에? 진짜 여러 가지 한다 정말 기가 막히네. 그래요 그분이 내가 설교한지 모를 테니까 이해하죠. 그럼 넘어가죠. 신앙적으로도 어떤 전망들이 있어요. 신앙적으로 전망이 아 사실 어떤 분들은 이런 전망을 갖고 있어요. 난 너무 그지 같아도 하나님도 난 못 받고 이런 전망을 갖고 있는 분이 있어요. 전망이래요. 난 안 바뀌어. 전망이래요. 그러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어요? 안 하죠. 지금 세상은 너무 이기적이고 무능한 사람들이 망쳐놔가지고 이 세상은 하나님도 못 바꿔라는 생각을 하면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이 삶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갖겠어요? 안 갖겠죠. 전망이 그렇게 잡혔으니까. 그렇죠. 영적 전망이 그렇게 잡혀버리잖아요. 그럼 신앙생활이 나태해진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죠? 영적 전망이 그렇게 잡혔는데 내가 왜 이걸, 여러분 아침에도 기도하는 게 얼마나 사실은 에너지가 들어가는 일이에요. 말씀을 펴고 있는 게 얼마나 에너지가 들어갑니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뜻에 합당할까? 이거 어떻게 얼마나 에너지가 들어가요? 하나님을 기억하면 살아가려면 얼마큼 에너지가 들어갑니까? 근데 이거 해봐야 나도 안 바뀌고 세상도 안 바뀔 거고 하나님께서 뭘 하실 것도 아니면 내가 그걸 왜 하겠어요 사실. 그렇죠? 그냥 주일날 가서 회개하고 말지. 응? 목사님 물어보면 죄송하다고 하고 어색하게 웃고 마치 그게 다 내 게으름의 문제이냐. 아, 제가 열심히 해야죠. 아니에요. 게으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망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나아질 거라는 전망, 삶이 개선될 거라는 전망,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실 거라는 전망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 태도가 무너지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적 전망은 안녕합니까? 여러분의 영적 전망은 건강합니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그게 맞다는 걸 믿으면 믿는다고 착각해요. 근데요, 신앙에서 믿는다라고 하는요, 맞다는 믿음과 함께 된다는 믿음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맞는데 안 돼요라고 믿는 거냐? 안 믿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자꾸 믿음이 있다고 해요. 아, 목사님, 아, 말씀이 다 맞죠. 아, 다 맞아요. 제가 그걸 믿어요. 되게, 아, 근데 안 될 것 같아요, 되게. 아, 저는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그거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신 거예요. 그건. 그거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분리된 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된다는 걸 믿어야 이렇게 믿는 거지. 맞다는 걸 믿는데 된다는 건 안 믿는다는 게 뭐예요? 아, 저 사람 정치공항이 참 잔밑빛인데 그, 저 사람 그걸 못 이룰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 안 믿잖아요. 우리는 아무도 안 믿어 사실. 누구도 안 믿어. 우리 한두 번 속아요. 안 믿어요. 참 그 말처럼 되면 좋죠. 근데 그게 저 사람이 정말 저렇게 하겠구나라고 해야 믿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믿으시는 분한테 투표를 하실 거고. 그렇지? 그게 믿는 거지. 저 사람 말이 참 좋아 보이지만 저 사람 못할 거야. 그럼 그 사람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이 되게 좋아 보이지만 그게 안 돼, 그게 잘 안 되더라고. 이거 안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전망의 믿음이 없으면서 믿음이 있느냐 하는 사람들의 말들 얼마나 독하고 쓰러기 해로운지 아셔야 돼요, 그렇죠? 내가 전망이 없어. 한국 교회에 대해서 전망이 없어요. 한국 교회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러면서 한국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 거, 그거 죽이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근데 내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저 사람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근데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그 말이 다 맞아 보이지만 다 무슨 말이에요? 다 살리는 말이에요? 죽이는 말이죠. 그런 말을 왜 합니까?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하는 말이지 다. 그렇죠? 내가 더 옳아 보이고 싶어서 하는 얘기지. 하지 마세요. 그쵸?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전망이 있어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이 변화될 걸 믿고, 내가 변화될 걸 믿고, 이 공동체가 변화될 걸 믿고, 이 사회가 변화될 걸 믿는 믿음 속에서 이 부분들이 잘못됐고 그래서 이렇게 되어가야 된다, 이렇게 되어갈 수 있다라고 할 때 우리가 말하는 옳아 보이는 얘기가 갑이 있는 것이 거기에 생명이 담기는 것이지, 그렇죠? 옳으면 항상 기독교에서는요, 기독교에서 옳으면 항상 생명이 담겨야 돼요. 생명이 담기지 않는 옳음은 옳음이 아니에요, 기독교에서는. 그렇죠? 이게 생명이 종교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뭐가 필요해요? 엄격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내 안에 전망이 있는가? 영적 전망이. 여러분들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사실 난 너무 대단한 사람이라 신도 바꿀 수 없다라고 믿지 않으십니까? 하나님도 난 못 바꿔. 난 정말 이기적이고 악독하고 막 그래서 날 못 바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못 바꿔.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 전망이 우리의 태도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옳아 보이는 얘기를 들어도 아, 참 좋다. 참 좋은 얘기지. 참 좋은 얘기야. 되지 않을 뿐. 그러니까 그 모든 얘기가 우리 삶을 흘러가 버리지 않습니까? 아무 의미 없죠. 되지 않는 맞음은, 되지 않는 맞음은 꿈 같은 거예요, 그냥. 그렇죠? 깨어나야 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전망이 필요합니다. 이 계시록의 일곱 교회에게도 전망이 필요했습니다. 왜요? 그들이 박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잘 되고 있을 때 교회가 더 잘 될 거라고 믿는 건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꿈을 지지할 때 그 꿈을 믿는 건 참 간편한 일입니다. 기독교 인구가 700만이 되고 800만이 되고 900만이 되고 1000만이 될 때 민족 방언을 외치는 건 그렇게 부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 시기에 내 민족을 내게 주셔서 말하는 건 어색하지 않아요. 왜? 우리의 환경, 우리의 꿈을 지지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환경, 우리의 꿈을 지지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되고 있을 때 사업이 더 잘 될 거라고 믿는 것이 쉽고, 교회가 잘 되고 있을 때 교회가 더 잘 될 거라고 믿는 것이 쉽고, 내 인생이 잘 풀리고 있을 때 내 인생이 더 잘 풀릴 거라고 믿는 건 쉽지만, 그렇지 않을 때 내 인생 하나님께 일하실 걸 믿는 건 더 어렵습니다. 왜요? 내 환경이 내 꿈을 지지하지 않으니까. 일곱 교회도 그랬어요. 그들의 환경이 그들의 꿈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처음 생겨날 때, 은혜 받을 때, 사람들이 모여들 때, 교회가 형성될 때, 그 교회가 커져서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미칠 때, 그때 그들이 하나님께 이 세상을 변화시키겠구나를 꿈꾸기는 얼마나 더 쉬웠겠습니까? 하지만 그 확장세가 로마는 정치권력이 개입하자마자 꺾였을 때, 아 우리끼리 뭐 이렇게 은혜 받고 신앙생활하고 이러면 되게 대단해 보였지만 딱 그냥 이 로마 정치권력이 개입하는 순간 올스톱이구나 이게. 현실이라는 게 딱 개입되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네. 이게 가이사가 최고지. 그치? 로마를 어떻게. 거기서 그냥 칙령 하나 내려오니까 우리가 그냥 모든 교회가 전체적으로 탁. 뭐 옥문이 열렸다 이런 소문들이 있었는데 이제 종교지도들은 다 죽어나가기 시작했고 요한도 잡혀서 밤모섭으로 처박혔고 우리도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때 막 교인들이 떠나가고 우리끼리 관계도 자꾸 안 좋아지고 교회가 옛날에 영적이 은혜로운데 이제는 완전히 메말라서 죽은 교회처럼 되고 어? 변질된 교회가 됐고 막 이단들이 들어오고 안 그래도 어려운데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와중에 그들의 지향성이 선명할 수 있었을까요? 그게 흔들렸죠. 그렇죠? 어려움을 당했을 것입니다. 뭔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전망이 밝지 못하다라고 생각했겠죠. 그게 계시록 3장까지 있었던 일곱 교회 이야기입니다. 순서가 좀 바뀌었죠. 5장, 6장을 먼저 하셨고 지금 오늘 4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계시록 이게 일곱 교회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일곱 교회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4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게 전망을 보여주죠. 어떤 전망을 보여줍니다. 보여줍니까? 요한이 계시록 교회들에게 일곱 교회에게 보여주는 전망이 이렇습니다. 4장의 맨 처음에 뭐라고 표현하죠? 큰 음성, 그 음성이 때에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얘기합니다. 요 아래는 어떻다는 거? 요 아래는 요 아래 일곱 교회 상황은 어때요? 현실이 안 좋죠.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잘 될 거야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올라와서 봐봐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위로 끌어올려요. 위에 올라왔더니 거기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뭐가 있어요? 보좌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보좌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을 상징하죠. 그렇죠? 하나님이 계세요 거기에. 올라갔더니 거기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기서부터는 좀 풀이가 들어갑니다. 지루해서 들으세요. 올라갔더니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벽옥과 홍보석 같은 하나님이에요.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아요.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다고 표현했어요. 벽옥은 뭘 얘기합니까? 벽옥은 그 다이아몬드 같은 거예요. 그렇죠? 투명한 빛. 홍보석은 뭐예요? 붉은 빛을 얘기해요. 이 투명한 빛은 뭘 상징해요? 공의를 상징하죠. 붉은 빛은 뭘 상징해요? 사랑을 상징하죠. 보석은 뭘 상징해요? 영원성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사랑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거기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위에 올라가 봤더니. 내 삶에서 경험했을 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없어진 것처럼 느껴졌죠. 하나님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죠. 하나님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별 능력 없는 분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근데 보좌, 여전히 그가 왕 되신 그가 거기에서 진리이시고 사랑이신 분이 거기 앉아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주변에 뭐가 있습니까? 무지개가 둘러있다고 표현하죠. 무지개는 뭘 상징해요? 언약을 상징하죠. 그 무지개의 모양이 녹보석 같다고 표현해요. 색깔과 색깔이 충돌해요. 어떻게 일곱 가지 색깔이 한 가지 색깔을 갖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무지개는 언약을 상징하죠. 녹보석은 뭘 상징해요? 녹색은 창조를 상징해요. 그렇죠? 피조세계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와 공의의 진리와 사랑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원래 모습대로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언약을 가지신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와 사랑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만드신 그 모양대로 회복하시겠다라는 약속과 의지를 갖고 계시다로 표현되는 거예요. 이게 첫 장면이에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거기에 있어요. 올라가 봤더니. 두 번째는 누가 있습니까? 24장로가 있어요. 24장로는 뭘 상징하죠? 24명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24명이란 뜻이 아니라 12가 제자의 숫자면 24는 성숙의 숫자라고 했어요. 온전함의 숫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144처럼. 그럼 24장로한테는 뭐예요? 이 12지파가 온전해진 상태. 이 12제자가 온전해진 상태에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12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24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흰옷을 입고 면류관을 쓴 성숙한 사람들, 온전해진 사람들이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흰옷 입었다는 건 뭡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한편 온전한 삶을 살았고 아름다운 삶과 인격을 살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인정받아 영광받은 상태의 사람들 얘기해요. 승리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면류관을 받은 건 승리한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거기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변화되고 승리한 사람들도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변화되고 승리한 사람들도 거기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뭐가 있어요? 세 번째가 제일 복잡하죠. 세 번째는 세 가지 구조로 보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맨 나중에 한쪽 측면에서는 누가 있다고 얘기해요? 일곱 영이 있다고 얘기해요. 일곱 등불 일곱 영. 영은 뭘 상징?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그렇죠? 하나님을 영으로 표현할 때는 하나님께 우리가 찾아오신 하나님을 얘기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하나님, 사람, 세 번째로는 세상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어떤 세상이 있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세상이 있어요. 그리고 내 생물을 얘기합니다. 생물은 또 뭘 얘기해요? 생물은? 내 생물은? 생물이라는 표현 자체가 여기서는 사자가 뛰어다니고 곰이 돌아다니고 우리는 뭐 본 적이 없죠. 우리가 보는 생물에 보면 사람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하지만 여러 가지 생물들 있잖아요. 생물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되게 명확한 살아있는에 대한 개념이 나타나요. 그렇죠? 명확하게 살아있는 네 가지의 하나님의 모습이겠죠. 이 세상에서 명확하게 살아서 표현된 하나님의 네 가지 모습이 표현되는데 첫 번째는 뭐로 표현됩니까? 그게 사자의 모습이라고 표현되죠. 사자는 뭐예요? 사자는 용맹이에요. 용맹. 용맹 별거 아닌 것 같죠. 용맹은 뭐냐면 싸워서 다 이겨먹는 게 용맹이에요. 이건 적용점까지 한번 가봅시다. 그러니까 사자의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계시다. 이걸 한번 적용해 보세요. 사자의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계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에 여러분들 되게 괴롭히면서 돌아다니는 시커먼 짐승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게 게으름이건 그것이 두려움이건 그것이 욕심이건 내 마음에 돌아다니는 어떤 시커먼 짐승 같은 게 있습니까? 그거는 사자 대신 하나님한테 다 먹잇감에 지나잖아요. 사냥감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사자 앞에서 어떤 짐승도 사냥감에 지나지 않아요. 그게 사자 갖는 상징성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은 삶 가운데 어떤 짐승들이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을 괴롭혀요? 어떤 짐승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삶답지 못하게 만듭니까? 그것이 부정하는 것이건 부당한 것이건 악한 것이건 그리고 죄된 것이건 그것이 여러분들 자꾸 잡아먹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냥감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것을 먹잇감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사자의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온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 안에 돌아다니면서 내 삶에 돌아다니면서 나를 죽이고 세상을 죽이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격하신다. 그것들을 없애신다는 개념들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사자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생물로 이 땅에 임하시는데 그 첫 생물이 사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찾아오시는데 어떤 하나님으로 찾아오세요? 사자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셔서 잘못된 것들을 멸하시는 잘못된 것들을 사냥하시는 하나님으로 찾아오신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모습으로 표현돼요. 두 번째는 송아지이신 하나님을 표현해요. 하나님은 송아지의 형태로 송아지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생명력은 송아지로서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송아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송아지는 생명력, 창조를 상징해요. 그렇죠? 소는 창조를 상징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봐요. 첫 번째는 뭐예요? 이것도 적용점까지 가야 이해가 되니까 적용점까지 같이 가봅시다. 사자는 내 안에서 돌아다니는 것을 사냥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내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 그렇죠? 창조가 없는 상태, 비어있는 상태, 광야 같은 상태. 내 안에 생명력도 없고 내 안에 지혜도 없고 내 안에 능력도 없고 내 안에 사랑도 없고 내 안에 기회도 없고 내 안에 사람도 없을 때 난 이런 게 없잖아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신승리를 해서 없는데 있다고 생각하자 있는 걸 가볍게 여기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게 송아지의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순서상으로 이렇게 되겠죠. 내 안에 이상한 놈들이 돌아다녀서 문제가 일으키면 먼저 그 놈들을 때려잡아야겠죠. 그렇죠? 그건 문제가 있는 것만 때려잡으면 문제가 해결돼요? 아니죠. 거기는 그냥 공백이 남아있을 뿐이에요. 그렇죠? 나쁜 걸 뺀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나쁜 걸 빼면 그 다음엔 공백만 남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공백에서 뭐가 일어나요? 만들어진 창조가 있어야죠. 거기 송아지 하나님 있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하나님 있는 거예요. 새로운 거 우리 가운데 만들어내신 하나님이 두 번째로 나타나죠.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사람의 얼굴 하신 하나님이죠.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뭐 어떤 신비한 능력으로만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신비한 능력으로 나타나서 내 안에 문제인 것들을 없애기도 하시고 내 안에 없던 것들을 만들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영적 권세로만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핵심 뭡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얼굴로 인격으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욕망을 아시고 우리의 슬픔과 기쁨을 아시고 우리의 정서를 아시고 그럼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기만 하시는 거예요? 그건 일방통이고 관계가 그렇게 일방적이면 건강한 게 아니죠. 가는 것보다 오는 게 더 중요해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잘 받아주는 사람들을 보다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임프레션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더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날 위로해주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것도 필요하죠. 내게 있는 나쁜 것들이 흘러가게 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요, 내 안에 좋은 것들을 채워주는 게 더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야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하나님께서 나와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하나님께 이 땅에 대해서 어떠한 열망을 갖고 계신지를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열망에 느껴서 나도 그것에 감화되어서 그것에 대한 열정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느끼는 것을 말하면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생겨나고, 또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는 걸 느끼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사랑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슬퍼하신 건 나도 슬퍼하게 되는 게 기뻐하는 걸 급변되는 공감이 형성되고, 그렇죠? 하나님의 생각이 나한테 이해되어지고, 그렇죠? 전인격적인 관계겠죠. 이게 우리가 세 번째로 겪어야 되는 하나님이죠. 내가 잘못된 것들이 있었을 때 사자 하나님이 그것을 정리하시고,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송아지 대신 하나님이 내 안에 그것을 만들어내시면, 그리고 사람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그럼 어떠한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가야 될지 정리해내시고, 그리고 네 번째가 뭐예요? 독수리이신 하나님이죠. 독수리는 뭘 상징해요? 주권자를 상징하죠. 그렇죠?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 되면 그다음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내가 주인이냐,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살아가던 걸 멈추고, 그렇죠? 이제까지 내가 내 인생을 셋업했던 걸 멈추고 내가 주를 따라 살아가야 되죠. 그렇죠? 주를 주인됨을 인정하고 주 앞에 엎드려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명령을 따라, 그렇죠? 내 주인됨이 내려지고 하나님의 주인됨이 회복되는 상태가 독수리 하나님이죠. 봐요, 한 사람 안에 사자이신 하나님이 임해요. 송아지이신 하나님이 임하고, 그리고 그 안에 사람이신 하나님이 임하고 독수리이신 하나님이 임하면 이 사람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그 홍보석과 벽옥과 녹보석의 그 빛이, 그 무지개의 빛이 이 사람 마음까지 온전히 투영되는 거죠. 그렇죠? 비춰지는 상태가 되겠죠. 이 내 생물이 이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일했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창조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끝나고, 이젠 그 벽옥의 빛이 내 안에 비춰지고 그 홍보석의 빛이 내 안에 비춰지고 그 청보석의 그 녹보석의 빛이 내 안에 비추어지는 그 무지개의 빛이 내 안에 생겨난 일들이 벌어지겠죠. 그렇죠? 그 사람 마음껏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어요? 그렇죠? 일곱 영이 일하고 내 생물이 일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펼쳐진다고 표현하죠. 여러분, 바자는 원래 무슨 상징성이에요? 혼돈의 상징성이죠. 혼돈의 상징성이죠. 여러분, 날 버리지 마요. 함께 남아있어요. 깨어나세요. 깨어나세요. 학교 수업은 어떻게 들었어? 좀 더 가야 돼. 여기서 날 버리면 안 돼. 일어나. 여러분, 이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뭐예요? 그 전에 바다의 상징성은 뭡니까? 바다의 상징성은 죽음의 상징성이에요. 그렇죠? 바다의 상징성은 혼돈의 상징성이에요. 왜요? 빛이 비치는데 바다는 빛이 비치는데요. 거기에 그 시커먼 바다가 그 바닥을 드러내지 못해요. 왜? 그 중간에 물의 중첩들이 그 빛을 다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는 혼돈의 상징성이에요. 그래서 바다의 혼돈의 상징성이라고 할 때는 개인의 내면에서는 하나님 빛이 내 안에 비추어져도 내 안에 있는 욕망과 두려움과 악한 습관과 세속적인 생각과 이런 것들이 다 중첩돼서 그 빛이 내 안에 투영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시커매지는 거예요. 바다가 안 보여요. 바닥이. 그렇죠? 그게 이제 바다 혼돈의 상징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수정 같은 유리바다라는 게 뭐예요? 수정 같은 유리바다라는 게 내 안에 그 많은 것들이 다 이제는 이 내 생물을 말미암아 해결되잖아요. 잘못된 것들이 잡혀졌고 없던 것들이 만들어졌고 하나님과 전격적인 관계가 생긴 하나님의 주권성이 회복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그 빛이 내 안에 투명하게 비춰지잖아요. 그게 수정의 바다예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나만? 아니죠. 세상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런 공동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게 하나님의 일곱 영과 내 생물이 일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공동체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생겨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가 생겨져요? 이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온몸에 눈이 달려있다고 하죠. 사람들이 이걸 제일 징그러워하는데 눈이 달려있다는 게 뭐예요? 그것이 비춰지지 않는, 그게 보지 못하는 곳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 생물의 역사가 모든 곳에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내가 신앙적인 부분에서는 내 생물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관계적인 부분에서는 내 생물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내 어떤 취미생활에서는 내 고집대로 하고, 내 직장생활에서는 내 고집대로 하고, 내 어떤 관계는 내 고집대로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면 안 되고 요거는 내 어둠대로 살아가겠다가 아니라 내 전반에 그 빛이 비춰지는 걸 뭐예요? 내 온몸에 눈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되게 계시록이 은혜로워요. 여러분, 얼마나 은혜로워요. 여러분, 그림을 그려봐요. 이 그림 하나로 이제까지 했던 모든 앞에 설명했던 구구절절 설명했던 게 다 이렇게 맥락으로 이게 꿰어서 연결해서 하나의 장면을 보여주잖아요. 이게 엔딩을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너무 멋있는 엔딩이잖아요. 이 그림을 가져보세요. 그렇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로 그랬는데요. 이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며 다시 오실. 무슨 뜻이에요? 옛날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지금도 일이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이 위에 갔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요한은 밑에 있었죠. 일곱 교회는 밑에 있죠. 밑에 있으니까 뭐만 보여요? 복작복작한 자기 상황만 보이죠. 복작복작한 자기 현실만 보이죠. 그 현실로 하나님을 생각했더니 하나님이 없는 것 같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죠. 하나님이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안 바뀌는 것 같죠. 왜 내가 안 바뀌니까. 하나님이 있다고 해서 세상은 안 변하는 것 같죠. 그렇죠. 시커먼 짐승들이 뛰어다니는 게 전부인 것 같죠. 왜? 아래서 그러고 있으니까.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위에서 보면 사실은 내가 지금 안 그러고 있는 것이지 그런 일들은 벌어졌었고 지금도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 참여를 못하고 있을 뿐. 좀 더 쉽게. 그러면 저는 수영을 못해요. 수영을 못해요. 물에 들어가 봤더니 사람은 물에 뜨지 않게 만들어져 있다고 느껴져요. 제가 여러 번 시도해봤어요. 안 되더라고요. 사람은 물에 뜨지 않게 만들어졌어요. 사람은 육상동물로 만들어져 있고 물에 들어가면 안 돼요. 들어가면 죽어요. 그게 제 44년간의 경험이에요. 제가 물에 안 들어가 봤겠어요? 들어가 봤어요. 노력 안 해봤겠어요? 해봤어요. 했더니 항상 가라앉더라고요. 여러분 제 경험이 그래요. 열렬하게. 제가 도전을 안 해본 게 아니라니까요. 시도를 안 해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뜬 적이 있어요. 떴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요? 숨을 쉴 수 없어요.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물 속에서 숨을 쉴 수 없어요. 숨을 쉬려고 고개를 들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어리석은 얘기입니다. 드는 순간 몸은 가라앉아요. 그게 진리예요. 이거 제가 겪었거든요. 제가 그걸 겪었다고 예전에 수영하던 사람이 없어집니까? 지금 수영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앞으로도 인류는 수영하지 못할까요? 아니에요. 지만 못하는 거예요. 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변화시킨다고요? 제가 몇 번 시도해봤는데 변화 안 되더라고요. 조금 되는 것 같다가 금방 깔아앉아요. 아, 그래서 잠깐 뭐 영적 은혜를 봐서 잠깐 기쁜데 그걸 지속하려고 했더니 또 이렇게 깔아앉아요. 계속 은혜 가운데 사는 건 불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의 경험이 그러죠. 여러분의 경험이 여러분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경험했다고 이 기독교 역사에 그 위대했던 사람들이 사라집니까? 그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그렇게 경험하고 있다고 이 시대에 위대하게 하나님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다 여러분 같이 사는 줄 알아요? 나처럼 사는 줄 알아요? 다 우리 같아요? 이 기독교의 미래에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바꿔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아니요. 거기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수영을 쭉 한다니까요. 내가 못하는 거지. 내가 못하는 거지. 물에 몇 번 들어가 봐서 몇 번 가라앉았다고 숨 쉬려고 고개 빼놨더니 몸이 가라앉더라고. 엄청난 깨달음이라도 얻은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나를 안 돕는 것 같아. 숨을 쉬려고 했더니 몸이 가라앉더라고. 내가 그걸 너무 경험했어. 내가 한두 번 해본 게 아니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계셨고 계시며 오실 그분이 계세요. 그 전망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전망을 보라는 거예요. 일곱 교회에게. 지금 네 현실을 보지 말고 이 전망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그게 안 됐다고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사업이 되게 안 되고 있긴 한데 이건 될 수밖에 없어라고 하고 견디며 가는 사람이 그걸 보죠. 그렇죠? 이 관계가 정말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 있는데 지금 부딪히고 조정하는 과정에 힘이 드는데도 내가 이것을 견디고 가면 그렇게 가겠다고 하면 봐요. 하나님께서 분명 나를 변화시킨다고 하셨어요. 새롭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새로운 세상답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보좌에 앉아 계시고요. 변화되어 있는 입사 장로 같은 사람도 있고요. 수정 같은 유리바 같은 생각이 세상이 열렸고 열리고 있고 열릴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게 있어요. 있는데 내가 그게 지금 안 된다고 해서 그런 게 없다라고 얘기해봐야 내가 나 혼자 눈 감고 있는 것이지 내가 깨달으면 깨달은 게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그것이 있다는 걸 지향해야 돼요. 그것들을 봐야 돼야 돼요. 그것들을 보고 그 지향성의 전망을 가지고 그쪽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 저도 물에 뜨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인간이 물에 뜰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게 정상입니까? 아니면 아, 나는 왜 자꾸 이 다리가 물 밖으로 나가는 것 같은 순간에 겁을 먹고 몸을 굳히지? 라고 생각하는 게 정상이겠어요. 아, 왜 나는 얼굴을 바깥으로 내미는 순간에 갑자기 긴장해서 몸이 굳어져 버리지? 아, 이거 조금 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또 몸이 굳어지네 자꾸. 어, 나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돼. 아, 다시 좀 해보자. 이런 게 정상이겠어요. 내가 마음 먹고 한번 이렇게 수영장을 좀 다니면 내가 분명히 수영을 잘할 수 있을 텐데, 아, 내가 좀 여유가 없네. 아, 그래도 한번 수영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이겠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합리적인 거고요. 이게 합당한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보려고 해봤는데 사실 안 되더라고. 그게 정상이 아니에요. 얼마나 조망만한 자기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이 있다 없다를 논하고 인생과 진리를 논하는, 그 어리석음으로부터 여러분들 걸어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 거기 계십니다. 보좌의 홍보석과 높은 벽옥과 홍보석으로, 무지개의 빛으로 청보석으로 하나님이 거기 계세요. 24장로들이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어요. 네 생물이 거기서 일을 하고 일곱 명이 거기서 일을 합니다. 그것이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내가 거기에 참여하느냐 참여하지 않느냐의 차이만 나들 뿐. 그 차이는 누가 만들어요? 그 차이는 내가 만들어요. 결론으로 갑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전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바른 영적 전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바른 영적 전망. 처음에 했던 얘기, 하나님 여러분들을 못 바꾸실 것 같아요? 바꾸실 것 같아요?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못 바꾸실 것 같아요? 바꾸실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탁 느껴지는 그것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 들고 서십시오. 아, 내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을 것 같다는 전망이 있구나. 스스로 그 전망이 있으시면 그런 전망이 생겨버렸다는 걸 직면하시는 게 먼저 필요해요. 그 전망이 가리워져 있을 때 그 여러분들을 좀먹습니다. 아, 내가 사실 내 영적 전망이 흐려져 있구나. 하나님께 내 인생 일하시지 않을 거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들어도 맞는 얘기지만 되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다 흘려보내고 있구나. 그래서 느끼시는 게 먼저 필요해요. 한 걸음 더. 그럼 우리는 왜 그런 전망을 갖게 됐을까요? 스무 살 땐 없었던 그 전망을 왜 지금은 갖게 됐을까요? 스무 살 때 믿음의 전망을 갖는 건 쉽잖아요. 그렇죠? 고등학교 졸업하고 믿음의 전망 갖는 건 쉬워요. 왜? 세상이 뭔지 모르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그냥 고등학교 다니다가 이렇게 대학부 왔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네 인생 가운데 막 일하실 거라고 하니까 그걸 믿는 게 왜 어려워? 그냥 믿으면 되지. 그리고 또 뭐 사람들도 많이 모여있고 불도 껐고 소리도 지르고 노래도 불렀는데 왜 그걸 못 믿어? 다 믿지. 옆에 사람 우는데 옆에 사람 한 셋 울면 더 잘 믿기잖아. 괜찮아요? 그럼 막 믿었죠. 믿었더니 가슴도 뜨거워지고 진짜 그럴 것 같고 막. 그래서 막 공동체 내에서 막 봉사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 정말 일하시는 것 같고,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느껴지고, 그렇게 한 3, 4년 딱 지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신다는 신념을 갖고 세상에 나갔는데 깜짝 놀라는 거지. 그렇죠? 깜짝 놀라죠. 세상이 진짜, 이야, 하나님 어디 가셨어? 하나님 어디 가셨어? 깜짝이야. 그렇잖아요. 정말 깜짝 놀라지 않아요? 아무 일도 안 해. 취업도 안 되고 세상에 이상한 사람들 막 나타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의 기회와 사람을 예비해 놓으실 줄 알았는데 예비를 도대체 어디다가 해놓으신 건지 찾을 수가 없고, 그래서 아, 이렇게 내가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겠다고 했는데 기다렸는데 30이 넘은 순간 이 공포감이 밀려오잖아요. 30 기다렸는데 30 넘었는데 공포감이 밀려오고 믿음으로 또 극복했는데 갑자기 40이 다가오고 막 이러면, 근데 전 44고 50이 막 다가오고 막 도대체 언제 뭐가 일어나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 주께서 제게 주신 꿈은 있는데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대한 꿈을 저한테 주셨는데 제가 목회를 7년을 해보고 제가 목회를 개척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변화될 걸 믿는 건 쉬운 일이었어요.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뭐 변하겠지. 아, 정말 이제. 근데 내가 여러분들 알잖아요. 여러분들 알고 성품을 알고 삶을 알고 지난 과거를 알고 알고 이제 큰 믿음이 필요하죠. 무엇이? 경험이 여러분들의 전망을 흐트려 놓죠. 스무 살 때는 그 경험의 양이 적어서 믿음의 전망을 쉽게 갖다가 그 여러분들 경험이 쌓일수록 그쵸? 전망을 흐트리죠. 근데 기가 막힌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그 경험을 얘기하시는데 그 경험의 순간들 여러분이 진짜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이 자신의 모습으로 온전히 거기 섰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손 붙잡고 정말 뛰어내려 봤던 거예요? 무슨 경험을 하셨어요? 그냥 어리버리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뭐, 지금 생각해봐도 내가 잘못하지 않았어? 그냥 내가 한 실수들이 있지 않아요? 거기 안 좋은 사람들, 안 좋은 행동과 선택들을 했었죠?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그 경험이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과 역사 속에서 일하셨던 하나님과 지금도 일하신 하나님과 앞으로도 일하신 하나님을 부정할 만큼 그렇게 정말 전 우주적인 경험이었어요? 이게 진리구나라고 깨달을 만큼? 그렇게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체험과 깨달음의 순간이었습니까? 드고 하셨어요, 그때? 인생의 오일을 느끼셨어요? 아니잖아요. 거짓말을 해. 어찌어찌 그렇게 되신 거잖아요. 제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사역을 하는데 왜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안 씁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할 마음이 전 전혀 없어요. 아까 장난삼아 그렇게 얘기했지만 저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저는 부끄러워요. 왜? 지난 7년간 지난 내가 이걸 몇 년부터 했지? 26일 때니까 20몇 년 한 것 같은데 20년 가까이 17년 18년 한 것 같은데 하면서 내가 그때 정말 하나님과 함께 제대로 서서 함께 했는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제대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과 바로 함께하지 못했는데 부인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나마 무슨 일을 그래도 일어나게 하셨던 일이 훨씬 많지. 그래도 나를 배려하셨고 그래도 나를 지키셨고 그래도 나를 돌보셨던 게 많지. 그때 내가 주님과 함께 주님의 방향대로 주님의 마음으로 섰는데 내가 이렇게 정말 내 생물이 내한테 일하고 사자가 내 인생에 일하고 송아지가 내 인생에 일하고 정말 하나님의 주권이 내 인생에 회복됐는데 내가 그랬던 게 아니에요. 안 그랬다니까? 내가 그때 투명한 유리바다는커녕 내 욕심으로 내 욕망으로 내 조급함으로 내 판단으로 시커먼 바다가 되어서 그렇게 내 인생을 살아가서 생각했던 것들이 훨씬 더 많단 말이에요. 왜 그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한테 뭐라고 해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내가 더욱더 정교하게 내 위치와 방향성을 잡고 그 위치에 설 때 그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사업을 할 건데 이 사업이 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 근데 지금 왜 안 될까요? 아이템 자체는 맞지만 방식이 틀렸기 때문이겠죠. 근데 그 방식을 배워가야죠. 조정해가야죠. 그렇죠? 익혀가야죠. 그래서 오차를 조정해놓고 어느 쯤에 설 때 그게 되는 거죠. 그렇죠? 관계도 마찬가지죠. 서로 사는데 왜 지구받고 싸울까요? 서로 사는데 왜 관계 계속 틀어질까요? 왜요? 이 관계 오차를 조정해가야죠.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커뮤니케이션 해나가고 그러다가 어느 쯤에서 거의 적당한 게 맞으면 그것이 폭발하는 거죠. 그렇죠? 건강 관계로 진입하는 거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당연히 훨씬 더 심오하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약속하는데 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내가 그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데 내 포션과 내 위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내 안에 일하게 해야 되고 송아지가 일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정직하게 얘기해봐.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일할 때 하나님께 일 안 하셨습니까? 하나님 찾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일 안 하셨어요? 했죠. 왜 나한테 거짓말을 해. 서로 정보량이 쌓였는데 어따 대고. 했죠. 왜 안 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하셨어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내면에서 일하신 걸 경험해 가다가 이만하면 되었다고 하여서 직장 좀 바빠지니까 다 까먹고 갑자기 이렇게 소개팅 했는데 좀 마음에 들면 또 정신없고 그래서 열반 일 생기면 또 놀아야 되고 그러다가 다 까먹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일하세요. 하나님께 우리가 일하신다니까요. 내가 정말 그 포션까지 나를 정확하게 끌고 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분명히 일하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 가운데 내가 그것을 헌신해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 분명히 내 인생에 일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그 보좌의 임재가 하나님의 그 12장로가 24장로가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내 생물이 여러분 인생에 일할 수 있어요. 그걸 믿으세요. 그리고 그 위치에 서십시오. 전망이 조정되고 태도를 조정하고 그래서 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 마칩시다. 여러분 이게 진짜 될 사업인데 중간에 힘들다고 접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죠. 누가 그럽니까? 아무도 안 그래요. 안 될 것 같으니까 접은 거지. 근데 이렇게 될 거였으면 어떨까? 이게 진짜 내 운명의 사람인데 운명의 사람인데 지금 좀 찌그락찌그락 한다고 관계 접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거 지킵니다. 다 지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 여러분들에게 바꾸신다고 요한계시록 4장에 얘기하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4장에 네 머리 위에는 여전히 이 보좌가 있고 이 12장로가 있고 이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예전에도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시면 앞으로 일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할래요 안 할래요? 그거 접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도대체? 이게 될 사업인데 접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게 될 관계인데 접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왜 이게 될 시장인데 접냔 말이에요. 이게 왜 안 됩니까? 이게 되지. 안 되던데요? 아, 그거 내가 아까 수영하고 했던 일이랑 그게 뭐가 달라? 그 정도 수준의 얘기를 하는 거지. 뭐 엄청난 심오한 경험을 한 것처럼 그냥 물에 세네 번 들어가 본 거잖아요. 기도 세네 번 해본 거고 해봤는데 잘 안 됐다는 거고 저도 안 돼요 수영이 지금도. 근데 저는요 세상에 수영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고 얘기하지 않는다니까? 그럼 돼요. 보세요.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누가 문제겠어요? 내가 문제겠지. 떠요. 뜰 수 있어요. 빨리 뜨는 사람이 있고 늦게 뜨는 사람이 있을 뿐 사람은 떠요. 살아서 못 뜨면 죽어서라도 뜨는 게 사람이에요. 떠요. 그러니까 내가 인간이 못 뜨는 존재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나는 못 바꾸신다고 내 경험을 움켜잡고 얘기하지 말고 놓으세요. 그 경험은 과정일 뿐이니까. 그 경험은 깨달음의 경험이 아니라 진리를 알아가고 인생을 알아가고 내 자신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된 경험이 아니라 내 실수의 기록일 뿐이니까 놓으세요. 그리고 다시 물에 몸을 담그십시오. 그리고 왜 이렇게 내 몸에 힘이 빠지지 않나를 내 자신을 원망하면서 이 물을 믿어보려고 이 물에 나를 맡겨보려고 그렇게 나를 맡기고 서서히 이 물 속에 나를 띄워보려고 여러분의 몸을 놓아보세요. 그 신앙에 여러분을 담가보세요. 다시 더 깊게 함께 여러분 삶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연휴에 소리 질러서 미안해요. 이렇게 연휴 때 해야지 언제 또 여러분들이 평소에 체력 있을 때 이렇게 하셔야지 힘들게 회사 갔다 왔는데 내가 뭐라고 하면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어. 쉬었다 왔는데 뭐라고 그러면 또 괜찮잖아요. 자다 왔으니까. 자, 마무리합시다. 조금 넓혀서 영적인 전망도 있지만 영적인 전망이 어떻게 단지 개인의 영혼에 대한 전망이겠습니까? 삶 전체에 대한 전망이겠죠. 여러분의 삶의 전망이 여러분들을 잡아먹고 있는 것이 혹시 있으십니까? 생각해보니 그럴 때가 있으세요. 왠지 내 직업의 문제, 내 연애와 결혼 관계의 문제, 나라는 사람, 아, 나이를 먹었는데 난 그냥 이 정도 되는 사람인 건가? 라는 내 인격의 문제. 내가 내 전망을 보니까 아, 나 이것밖에 안 돼. 난 그냥 이런 사람이구나. 20살 땐 내가 낮을 줄 알았는데 30살이 되고 40살이 되니까 난 그냥 이런 사람인가 보다. 내 관계, 내 사회적 위치.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조합해보고 생겨난 전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태도를 정리하고 그렇게 태도를 정리해보니까 또 결론이 그것밖에 안 되고 이렇게 짜여진 이 쳇바퀴 속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그래서 실망했지만 그것도 뭘 할 거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다시 실망이 몰려오고 이럴 수만은 없고 이런 사실은 전망이 사라진 삶의 부정의 굴레 속으로 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신앙적인 전망이라고 하는요 삶의 전망 전체를 더 아우르는 더 큰 전망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짐승을 사자가 사냥할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짐승을 사자가 사냥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망치고 있는 것들을 주님께서 죽이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비어있는 분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거예요. 송아지가 채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실 거예요. 없는 것들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비어있던 것들이 채워질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분명히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람도 기적이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도 자기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송아지로 그 인생을 채우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기가 갖게 된 다음에 직권주 하는 거지 원래 다 받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송아지가 여러분들을 채우시길 바라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어요. 인격적인 교제가 시작되잖아요. 10년, 20년 변하지 않았던 사람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경험해요. 제가 농담처럼 여러분 안 변한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변화되었습니까? 이제까지 알던 모습과 다른 사람으로 되어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십니다. 그렇죠? 변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전망이 없어지지 않으셨습니까? 전망이 사라진 삶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내 생물의 하나님과 함께 그의 눈은 온몸에 나 있어서 비치지 않는 곳이 없다고 하시고 보지 못하는 곳이 없다고 하셨어요. 온몸에 눈이 나 있는 온몸에 눈이 달려니 이 내생물의 하나님을 믿으시고 여러분 상관의 전망을 다 좀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정적인 전망을 확신하는 게 뭐 그렇게 좋다고 디펜스를 열심히 하시는지 내 인생을 살리지도 못한 논리를 놓아버리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전망을 받아주신 말미암아 하나님의 내생물의 역사를 받아주신 말미암아 내 인생에 반드시 일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그 전망을 찾아가고 그 전망을 향해서 역량을 쏟아가고 그렇게 내가 내 공동체 내 관계가 내 세상이 바뀌어간 걸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악보를 몇 개만 갖다 놨었는데 우리 주 하나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구절에 나오는 가사들이 써 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 합당하신 지금 이 온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리를 찬양한 건 12장로의 찬양이었습니다. 아니 24장로의 찬양이에요. 24장로가 왜 이렇게 찬양합니까? 24장로가 이렇게 찬양할 때는 창조가 회복되었다는 찬양이에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죠. 녹보석의 언약. 하나님께서 정말 그 녹보석을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아, 나를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예전에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원래 이런 모양으로 만드셨군요. 내가 이제 그 모습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이 24장로의 찬양입니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일하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시길 소원하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24장로의 찬양과 이 내생물의 찬양 우리가 찬양합니다. 이 본문의 고백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이 장로들이 찬양한 것처럼 나도 아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내 모습이 이것이었군요 라는 모습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이 내생물이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일하고 계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라고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어제 하늘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계시다고 말씀하시고 24장로들이 그 주위에 서있다고 말씀하시고 내 생물과 수정 같은 유리바다의 이야기로 그런데 들려집니다. 하지만 주님 여전히 저희는 이 땅에 서서 그 하늘을 바라봅니다. 이 땅에 서서 그 하늘을 바라보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문을 열고 삶으로 돌아가면 수정 같은 유리바다는 보이지 않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으며 내가 겪어야 되는 고단한 일상이 남아있고 그 일상을 겪는다고 해도 보이지 않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메말라버린 관계들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고 예전보다 삶을 지우고 하기에 피곤한데 영혼과 육신이 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거기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서 있는 땅이 변하지 않으나 제가 바라보는 것은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서 있는 땅은 변하지 않으나 내가 바라보는 것은 변하게 하셔서 내가 서 있는 땅만 바라보고 걸어가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계속 늪처럼 그 땅에 빠져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제가 눈을 들어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말미암아 한 걸음 한 걸음 저벅저벅 발을 옮기게 하시고 우리 발을 옮겨 나갈 때 주님께서 내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이보다 더 메마른 땅, 이보다 더 어려운 땅에서라도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다시 한번 내 인생을 인도하는 걸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단지 좀 더 나은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과 함께 일하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함께 내 인생과 일하심의 회복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투명한 유리바다처럼 만드시고 내 삶 가운데 일하신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 안에 다시 한번 희망과 소망을 주셔서 부정적이고 어두운 구름들 가운데 내 미래가 가득하여서 미래가 어둡다고만 생각하여 오늘만 바라보고 오늘을 낭비하고 허비하고 즐기는 것에 골몰하고 하는 법문들이 있다면 저 다시 한번 내 인생의 미래 가운데 하나님께 준비하고 계신 희망을 저희가 바라보게 하시고 그 희망을 위해서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간구하기는 주여 요즘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척박합니다.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제가 서 있는 곳도 척박합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여기 서 있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서 있는 것도 척박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저희가 하늘을 바라보며 걷고자 하겠사오니 주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주님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요한대 돌보시고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척박한 땅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을 뗄 용기를 내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